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짧은 이 말씀의 구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죠.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1편을 보시면 우리 뭐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거리로 삼아서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또 우리가 잠언으로 가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생각이 반복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생각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생각을 강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죠. 말씀을 5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본문의 구절을 먼저 볼 때 우리가 먼저 어떤 단어를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냐면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이 따른다는 말이 뒤쫓아가다, 붙잡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법적이고 수사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인 말씀의 뜻은 뭐 어떤 것이냐면 지배를 받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under the flesh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래에 있다, 육신의 아래에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 수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생각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주체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생각 앞서 무엇이 있냐면 육과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지배를 받으면 육의 지배를 따라서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지배를 따라서 나의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중요시하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성경은 왜 이렇게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면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또한 영의 생각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마음의 그 묵상하는 바를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가 마음속에다 무엇을 담아놓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끊임없이 떠올리느냐가 결국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내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하고 달라요. 뭐 긍정의 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내가 어떤 육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일부러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과 영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그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산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겠죠.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나오죠.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죠?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여기서는 이 바울이 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의 한계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자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나오는 이 시간이 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 더 나아가자면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삶 속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헛헛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시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과 고통이 들어차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성령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느니 영적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대로 놔두시고 영적인 것, 즉 성령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오직 뭘로만 분별이 가능하고 무엇으로만 이해가 가능해지냐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넘어가면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더 나아가서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너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 앞서 있는 주체가 영의 지배를 받느냐 육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그냥 산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옷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거듭날 때에만 영적인 생각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여기 아주 깊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변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더 배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바가 내 삶을 관통해서 고백으로 나올 때 그것이 비로소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관통한 지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이미 옛날에 다 내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신앙을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관통되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관통된 지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과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유대교를 다른 영갑자들보다 더욱 심하게 믿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을 만큼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에 있어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우리 5장 1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뒷부분의 고백을 잘 보면 비록 우리가에는 바울이 포함되자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거기 보면 내가 사실은 어땠다. 옛날에 그리스도를 뭐를 따라서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완벽한 계시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몰랐어요. 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통달을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어떤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시각밖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깨닫는 바 할 수가 없고 그분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이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그 7장의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그냥 감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 기독교를 그냥 싫어해서 예수를 그냥 싫어해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철저히 신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걸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시각을 통해서 말씀을 분석하여 봤을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았을 때는 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딱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때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징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어디에서 완전히 180도 변해버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카운팅을 해버렸단 말이죠. 번개가 쾅 쳐버리는 것처럼 그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여 네 신이었까 얘기하니까 네가 바로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분의 신성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비로소 만났을 때 그가 영적인 충격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거듭나게 되었죠. 육적인 눈은 감겼습니다만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어찌하여 메시아가 되는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눈앞이 환히 밝아져서 보이게 되었고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환히 밝아져서 이해가 되게 되었고 왜 스데반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됐는가를 그때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범했는지를 그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오직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송명의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나라는 시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태어나면서 목에 탯줄이 감겨서 나왔어요. 탯줄이 감겨서 나오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나이 17살이 될 때까지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정말 못나 보일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이었다고요. 그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혹은 위해를 가하고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철저히 금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1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이제 비로소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단숨에 그 고백을 써내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 가진 재물이 없고 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게 없으며 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건강 내게 없으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적으로 그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뭘 누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뭘 누리겠어요? 천국 가면 BMW 몰고 다닐까요? 좀 약합니까? 뭐 벤틀리를 몰고 다닐까요? 집이 뭐 2,000평짜리 집을 거주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사이에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장막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걷어지고 내 눈이 똑바로 들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열렸다고요? 우리에게 열렸어요.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구하냐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구해서 땅의 것이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덧붙여져야만 우리는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진실한 이 고백이 나오는지 고백을 해보십시오.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몸부림치십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적으로 뒤틀려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육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 좋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바로 우리, 거듭났다고 하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육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이 깊은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골짜기를 우리가 여기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육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될까? 근데 성경은 경고를 했죠. 육적인 생각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자,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스톱. 자, 거기 멈추시고. 자, 거기 보면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면 너 어떻게 된다? 말미에는 어디에 있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 목사님,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위에 12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이제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왜 육신적인 생각에 몰두할까요? 영적인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육신적인 생각에 우리는 몰두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보면 내가 아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그렇게 내가 거듭나는 데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숟가락을 얹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일방적 부르심과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뭔가 노력을 했나요? 바울이 노력해서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를 꼬꾸라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과 일방적 주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지배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때는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비로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제외하고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설득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아주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세요. 내가 성령의 마음에 합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작동하시고 우리 속에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주느냐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굳이 그걸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찍어 눌러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이끌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일단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왜 육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되냐 하면,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고 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냐 하면,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어디에 도리어 적극적으로 협조하냐면 성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넘치겠습니까? 육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생각들이 가득히 넘치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첫 번째, 기력이 소진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죠? 내가 육적인 것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것에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그것은 그 육적인 생각들은 영적인 능력을 갉아먹어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활동력, 활기 있게 주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우리는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소진돼요. 영적인 기력이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육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들에 여러분 착념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떠올릴 수 없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흥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재물과 재리, 이 세상의 것에 걱정과 근심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시 떨기 나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과 씨앗에 있는 그 힘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죠? 뺏어가버린 거죠. 옆에 잡초가 있으면 곡물이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내 마음의 육적인 잡초의 생각들이 쫙 돋아나면, 가라지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영적 생명력이 자꾸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려요. 가끔 여러분 이렇죠?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못 일어날 때가 있으시죠? 몸이 불편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육적으로 불편해서. 근데 여러분 사지 육신 멀쩡하고 힘이 펄펄 남아 돌아도 그때 일어나자고 하는데 못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여 버리면 찬양으로 아니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게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도 영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기도도 영적인 능력, 성령의 힘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니까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육적인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냐 하면 우리 영적인 힘과 능력, 기력이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간격이 이격되어 버리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금 거리를 벌렸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이가 이전과 같지 않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육적인 생각이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격거리가 이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로 자꾸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거리들이 이격되고 나니까 삶에서 사망의 열매가 우리 삶 속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잘못된 죄악들을 우리 삶에서 범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젠가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뿜어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무엇을 인풋해 넣느냐가 결국 아웃풋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밤낮 보는 것이 세상 드라마,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이 뭐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밖에 다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적인 것들을 자꾸 몰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보는 것들은 다 오로지 거기만 돼 있으면 내가 삶과 입술로 고백하고 나오게 되는 모든 아웃풋들, 결과들도 다 어떤 것들이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럼 육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시기와 탐욕과 질투와 수근수근댐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에요. 분노와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아주 잡초처럼 열매를 막 맺어서 자라는 거죠. 이게 육의 생각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죠? 이제 다시 돌리는 눈으로 다시 돌아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해결책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예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면 13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13절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육의 열매는 결국 사망이니까. 다 같이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서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티피케이션이라 그래요. 모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우리 삶 속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를 죽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죄가 우리 삶 속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여러분 가운데 유혹하고 여러분 삶 속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처음부터 죄가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쑥 하고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죠? 죄와 싸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죄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벽에 구멍이 조금 났어요. 근데 그 벽에 조금 나 있는 구멍 가운데로 뱀이 머리를 들이밀어요. 뱀이 머리를 들이밀면 여러분, 뱀은 결국 이 집안에 어떻게 된 거냐면 다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죠. 왜 그럴까요? 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몸통까지 이미 다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제일 크니까. 머리가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냐면 뒤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뭐부터 딱 들이미냐 하면 머리부터 들이밀어요. 일부를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나 있는 영적인 균열,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 있는 그 균열 속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심을 뚫고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벼이 여깁니다. 가벼이 여겨요.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벼이 여기면 점점 몸, 꼬리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 안에서 활개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인다는 말은 뜻이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를 내포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냐면 우리들이 죄를 미워할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근히 우리 속엔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사탄의 권세와 죄의 유혹 앞에서 아직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너가 피가 흘리면서까지 그걸 정말로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봤느냐? 너 아직 안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들리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실제로 죄가 달려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삶 속 가운데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즉각적으로 잘라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내 양심을 뚫고 들어오고 머리만 딱 들이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작을 때, 씨앗처럼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이런 잘못된 생각들, 죄의 유혹에 해당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열매 맺어 자라지 못하도록 찍어 눌러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그것을 찍어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여러분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답. 이건 뭐냐면 앞에 것은 모티피케이션이었죠. 죽이기예요. 뒤에 것은 살리기입니다. 비비피케이션. 그러면 살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상한 마음으로 쳐다보면 14절이 어떤 뜻으로 들리냐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려요. 이런 말은 나도 하겠네. 영을 따라 살아라.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법칙인가.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수의 시각에서 대가의 시각, 고수의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술관에 가보면 어떤 고도의 추상화 같은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칸딘스키의 작품 같은 것들 이런 게 막 걸려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보면 도형 뭐 네모, 세모 이런 거 그렇고 색칠 조금 해놨는데 이게 막 수십억, 수백억씩 한대요. 걸작이래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이런 말 나오잖아요. 누구도 그리겠네. 나도 그리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고수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고수, 대가의 어떤 말과 행동은 뭘 보여주냐면 아주 심플하고도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수 중에 고수잖아요. 고수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딱.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5장 16절부터 보면 5장 16절 앞에 나오죠? 5장 16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지금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방향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내 마음 가운데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내가 바로 잘라야 되듯이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과 소원을 풀어넣어 주시면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대전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 없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잘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영적인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이 생각나고 영적인 소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그냥 간단하게 적용해 보자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아, 기도하고 싶다. 기도가 갈증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생각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속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수요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싶다.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영적인 도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지. 이런 건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숨이 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욕구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끼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즉각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항상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고 정말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를 기도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알려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준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BBQ케이션, 살려라는 것이죠. 불을 지펴라는 것이. 거기에 순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더 강력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살림이에요. 살림. 내 안에 있는 영적 은혜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면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가벼이 듣지 말고 다음에 해야지. 그래 필요하지만 내 잠깐 미뤄두고 나 잠깐 밥 먹고 아, 나 잠깐 뭐 좀 보고 영화 좀 보고 드라마 좀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생길 때 즉각 무릎 꿇어보세요. 즉각 말씀 펴보세요. 즉각 주님 앞으로 나아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샘솟아 오른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받고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려면 육의 생각을 죽이십시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육적인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여 엎드리는 순종의 아들과 딸이 되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단 일주일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가 내 귀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행하리.
내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시간을 다 같이 기도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던 양과 같이 각기 제갈 길로 가기에 바빴던 나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영적인 기력이 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